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소위 명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유럽의 명품들, 루이비통, 또 에르메스, 샤넬, 셀바토레, 페라가모, 불가리, 프라다, 버버리, BMW, 벤츠, 페라리, 몽블랑, 또 스트라디바리, 롤렉스, 까르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 이 명품들의 상호입니다. 명품이 좋습니다. 옷이나 구두나 핸드백이나 시계나 또 액세서리, 또 화장품, 향수, 스카프 등 명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너무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유 있는 유혹이라고 어떤 책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명품이 되는 조건을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명품은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 명품 가방, 루이비통은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이 명품은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최고의 장인들을 통해서 또 최고의 품질을 가져야 합니다. 시계 중에 가장 훌륭한 명품인 이 칼리스타는 최고의 장인들이 5년 동안 무려 6,000시간에 걸쳐 만드는데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통해 독특하면서도 새로운 격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성과 창의력을 가진 이 디자이너와 또 장인들의 노력과 혁신을 통해서 명품의 그 명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품과 대조되는 단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무엇입니까? 예, 짝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모조품, 예, 이미테이션, 가짜라는 의미에서 조금 비속어로 짝퉁 또는 싸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조품 산업이 갈수록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무려 6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10%가 가짜라고 합니다. 이제 모조품은 전 산업의 영역에서 놀랍게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신제품이 나오면 일주일 만에 모조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이 짝퉁, 싸가 신앙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슴에 늘 담아두고 또 제 스스로를 향해 묻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 질문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긴장이 되는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형적인 종교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일컬어 종교인이라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종교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서 그들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입니다. 더욱이 주여라는 호칭을 두 번씩이나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 주여라는 말의 뜻은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종이라는 결정 없이 상대방을 주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종이라고 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종은 조건 없이 주인에게 헌신하고 또 복종해야 합니다. 주인이 틀린 명령을 내려도 해야 하고 또 반항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또 견해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칭찬받지 못하고 시키는 일만 계속 되풀이해야 합니다. 오직 순종과 헌신뿐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종인 자기가 순양할 것 다 주장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질 것 다 따지고 순종하려 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헌신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데 세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또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소경도 눈뜨게 하는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사탄도 이런 기사와 기적을 잘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복음이 전부요, 또 말씀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인간을 빼놓고는 다 정직합니다. 자연 법칙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거짓 없이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자연에는 절대 위선이나 또 위악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그리워하고 또 자연을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이 충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겸손과 또 사랑과 진실과 정직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종교인은 매우 큰 은사를 받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종교인들은 자기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귀신도 내쫓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의심할 수 없는 신앙인이지 종교인이라고 볼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며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내쫓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법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이 종교인은 말씀과 무관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토록 엄하게 책망하신 종교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행하다라는 단어의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행하다라는 단어는 22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종교인들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의심받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주님에게서 떠나가라고 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씀에서 사용하신 단어는 이 앞의 단어들과 다른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습관적으로 이익을 쫓아 행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경고의 대상인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인은 거짓 신앙인, 겉으로 화려한 사람 같지만 짝퉁 신앙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그들을 쉽게 판별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22절 초반부에 보시면 주님께서 언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날 곧 심판의 날에 가서야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또 종교인은 누구입니까?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일 중에는 주여 내가 주의 계명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나이다 라는 고백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큰 공적을 내세우고 많은 사역을 행했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들에게 성과 덕을 베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의를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배를 불린 탐심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작은 헌신을 하고도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많은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전도는 또한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순전합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는 자만과 교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신앙인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21절에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24절에 힌트가 나와 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24절에서도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보면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나 또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과 무엇이 거짓과 진실을 갈라놓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으로서 아무리 억수같이 태풍이 불고 또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신앙인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겉모양은 같지만 토대가 다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지혜로워서 토대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와 또 창수와 바람, 즉 인생의 시련이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가, 거짓 신앙인인가는 태풍 같은 환란과 시련이 닥칠 때 그 진위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34년 전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자리는 배밭이었다고 합니다. 5천평의 배밭을 일구었던 그 이윤현 씨는 강남의 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당 17,000원씩 받고 배밭을 팔아 경기도 화성시 비봉문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배밭을 일구었습니다. 강남이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졸지에 엄청난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윤현 씨도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4천억 원이 넘는 땅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대답이 시원합니다. 부럽냐고요? 아니요, 전혀. 이 시가 부동산 쪽에 눈을 돌리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부자가 되는 걸 그 길보다 현명 논장을 세워서 명품 배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현명 농장에서 소출하는 한 해 매출은 7억 5천만 원. 국내 최고의 배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배는 전국 유명 백화점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배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장인의 혼을 담은 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꿈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명품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둘째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위기가 귀에 이르시 안주하는 것보다는 도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최고의 명품 신앙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먹는 삶뿐만 아니라 높은 삶의 질을 또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나의 이 삶의 영역이 크던 작던 우리는 연약한 이웃을 늘 생각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지금 복음을 못 들어서 이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이웃은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 또 가진 생각, 영위하는 삶이 나눔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인과 대별되는 이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또 신앙인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신앙인 것입니다. 온갖 화려한 수사를 섞은 신앙 고백보다 또 화려한 교회 직분보다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배에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관을 기꺼이 버려둔 마태처럼 말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종교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 안에 종교인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종교인이 많은 것 같습니까? 신앙인이 많을 것 같습니까? 22절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신앙인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라는 외침이 하늘에 메아르치고 다양한 악기를 동원한 예배는 축제화되어가고 있지만 예수는 죽고 나만 사는 종교인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로 이러한 종교인들 때문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이 C.S. 루이스가 어릴 때 치통을 자주 앓았다고 합니다. 그는 치통을 앓을 때 어머니에게 가면 당장 고통을 멈추게 하는 이 무엇을 주고 그날 밤 잠을 편히 자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할 지경이 아니면 어머니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당장 치통을 제거해주는 진통제를 주었고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루이스를 데리고 치과에 가신 것입니다. 그는 치과에 가는 것이 싫어 이가 아파도 그냥 견딜지언정 어머니에게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치과에 가면 치료하는 고통이 있고 그 고통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유익이 있지만 루이스는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유익한 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후에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신 황금률의 결론 부분입니다. 흔히 산상순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은 이 산상순 끝에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특별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옥같은 산상 설교를 마치시면서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산상 설교에 대한 반응이 결국 인생집의 세워짐과 또 무너집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를 어리석은 건축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이 영생의 삶과 또 영멸의 삶으로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말씀이나 율법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데 왜 23절과 24절에서 말한 사람은 그것을 듣고 행하지 못한 채 잊어버릴까요? 또 25절에 언급된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을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23절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 앞에 말씀을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25절을 보시면 율법이라는 단어 앞에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수식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25절의 율법 이후에 나오는 내용으로 더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23절과 24절의 사람은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행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25절의 사람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한 번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지속적인 동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원어에 입각해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몸을 굽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까이 머물다라는 영어의 표현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두 개의 강력한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을 굽히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그 속에 가까이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실행하는 자로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 신앙 고백만 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 고백도로 실천하는 성도입니까? 또 여러분은 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권능을 행할 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신앙입니까?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묻고 또 되물어야 할 질문인 줄 믿습니다. 겉모습만 신앙인의 흉내를 내는 짝퉁이 아닌 진품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정이 3대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기적과 은사를 많이 행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니다. 자기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으로 자만하지 마십니다.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새로운 각오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고백하는 것과 행하는 것, 그리고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대조하시면서 형식적인 짝퉁 종교인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짝퉁 종교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품 신앙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드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품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실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당신의 그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